앉으시고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4페이지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함께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비전인 모든 성도를 제자로 세우기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비전의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핵심 임재 연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에 선택하셨을 때부터 시작부터 이거는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스승이 제자를 선택할 때 제자를 삼을 때는 어떻게 삼습니까? 제자들이 먼저 스승에게 와서 제자로 삼아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리고 나서 제자로 삼게 됩니다. 물론 제자가 아주 특별한 경우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스승이 먼저 찾아가서 제자를 삼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도 뭐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먼저 스승을 찾아가서 제자로 써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선정 방식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가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제자를 삼으셨죠. 예수님께서 선정하셨던 제자들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부분 어부였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어부였죠. 어부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 보면,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당시 사람들이 여겼습니다. 그 정도로 학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먼저 예수님께 와서 애걸복걸하면서 제자로 써달라고 하더라도 써줄까 말까 한데 예수님은 아무런 학문이 없는 어부들에게 가셔서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이게 꼭 뭐와 같냐 하면 오늘날 그 홈디포에 가면 그 노동자들 있죠. 그 일용직 노동자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작위로 그냥 선정하는 것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선정하셨죠.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매국노였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이 보기에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이런 사람을 갖다가 제자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스승의 명예를 대단히 실추시킬 수 있는 일입니다. 셀로신 시몬은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과격한 독립운동가였습니다. 로마 압제하에서 이런 사람을 제자로 삼는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볼 때 굉장히 위험부담을 안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을 제자로 선택하셨습니다. 뭔가 좀 불안해요. 그렇죠? 뭔가 불안하죠. 제대로 된 사람을 갖다가 선정하지 않은 것 같은 실패의 조짐이 처음부터 보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형편없는 제자라고 하더라도 그 스승이 잘 양육해서 훌륭한 제자로 만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제자 훈련을 열심히 시킨 다음에 마지막 이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3년 지난 다음에 마지막 실기평가가 있었는데 이 실기평가에서 모든 제자들이 다 떨어지고 맙니다. 그렇죠? 십자가 사건이 있었을 때 다 도망가 버리게 되죠. 제가 지난주에 제자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세 가지였죠. 기억나시죠? 첫째가 뭐였습니까? 네? 모든 부모와 처자와 형제자매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지 않고 쫓아간 것이 아니라 목숨 살려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제자가 아니에요. 두 번째 조건이 뭐였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자기 십자가 지지 못하고 그냥 도망가 버렸습니다. 제자가 아니에요. 세 번째 조건이 뭐라고요?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제자가 된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버렸던 그물을 다시 붙잡고 다시 어부 생활로 돌아가게 됩니다. 제자가 아닙니다. 3년 후에 제자 훈련의 모습은 이거는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망한 것처럼 보입니다. 요즘 말로 폭망이죠. 폭망. 그렇죠? 3년 동안 열심히 가르쳤는데 이게 완전히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완전히 변화된 제자가 돼요. 그렇죠? 딱 하루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있고 나서 이들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어떻게 바뀌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3,000명, 5,000명 앞에서 담대하게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야고보를 선두로 해서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들은 전부 다 순교를 당합니다. 그렇죠? 제자의 조건이 제자의 조건으로 다 바뀌게 되죠. 자기의 목숨까지도 다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진정한 제자로 바뀌게 됩니다. 언제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성령 세례 바뀌니까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3년 동안의 제자 훈련은 뭐가 되는 거예요? 네? 뭐 한 겁니까, 예수님이? 성령 세례로 한 번에 바뀔 것 같으면 처음부터 그냥 성령 세례를 딱 주고서 시작해버리지. 그렇지 않아요? 한 번에 바뀔 거. 아, 그동안에 왜 이렇게 3년 동안에 지지고 벗고 훈련을 시켰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동안에, 3년 동안에 했던 모든 제자 훈련은 쓸모가 없게 되는 것입니까? 쓸모 없는 일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볼 때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아무런 쓸모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것 딱 하나를 그들에게 심겨주고 가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제목에 있잖아요. 임재 연습입니다. 임재 연습. 임재 연습.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배웠던 것이 바로 임재 연습이에요. 근데 깨닫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겠다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이거를 무슨 얘기인지 알았을까요? 네.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야, 내가 제자, 내 제자가 되려거든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따라가면 되죠. 내 말을 지켜라. 그럼 지키면 되죠. 내가 한 말에 순종해라. 그럼 순종하면 되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가 맺겠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안에 거하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시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들어오시나? 제가 100% 확신하건대 제자들 이거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거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해하지 못했는데 언제 그들이 깨닫고 언제 그 사실을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아, 이게 이 말이구나 깨닫게 되고 그 사실을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 강림 사건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이제 떠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셨지만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사건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게 이 얘기였구나라고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니까 이제 참다운 제자로 완전히 바뀌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3년 동안의 제자 훈련이 쓸모없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미 주어질 것들을 다 주어진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뭐와 같냐면요. 이런 것 같아요. 옛날에 그 중국 무술 영화를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죠. 스승이 제자에게 무술을 가르치는데 무술은 안 가르쳐주고 맨날 뭐 하라고 시켜요? 물 길러와라, 뭐 나무 장작 패라, 뭐 화장실 청소해라, 뭐 요리해라. 제자는 몇 년이 지났는데도 무술을 배우지 못해. 그래서 막 불평하죠. 스승님, 이러려고 날 제자 삼았습니까? 이게 뭡니까? 싫으면 가. 안 가죠. 열심히 하죠. 나중에 어느 날 악당과 결투를 벌이게 됩니다. 근데 그 제자가 두려워하죠. 나는 무술을 하나도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이기나. 근데 실제로 결투를 해보니까 이미 자기 몸에 다 체득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 나온 겁니다. 스승의 제자 훈련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그와 같은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던 거죠.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 이와 비슷합니다. 선정했었을 때 당시부터 실패한 것처럼 보였어요. 3년 동안에 열심히 훈련했는데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이미 그들 마음속에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이미 다 심겨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깨달아지고 또 실제로 이게 경험이 되니까 완전히 바뀌게 된 겁니다. 진짜 제자로 변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핵심은요, 임재 연습입니다. 임재 연습.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뭐 말씀 많이 암송하고 말씀 열심히 공부하고 뭐 기도하고 뭐 귀신 쫓아내고 이게 다 부수적인 겁니다. 그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냐? 임재 연습입니다. 임재 연습.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지금부터 성경의 근거들을 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자,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했어요. 열두 명의 제자를 세웠습니다. 그들을 세운 목적 두 가지가 여기서 나오는데 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두 제자를 세워서 뭐 하려고 그래요? 두 가지 목적이 뭐예요? 네? 첫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도 쫓아내는 게 이게 하나의 그룹으로 하나의 목적입니다. 이게 뭐 전도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는 것이 목적이고 그 함께 있는 거는 중간 과정이 아니에요. 함께 있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고 보내사 전도하고 귀신도 쫓아내는 것도 하나의 목적입니다. 왜 그렇게 볼 수 있느냐면 할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여기에 힌나라고 하는 전치사가 두 번 쓰였습니다. 이 힌나라고 하는 뜻의 뭣은 뭐냐면 in order to예요. 무엇 무엇을 위하여. 그렇죠? 목적이죠. 근데 이게 어디에 쓰였냐 하면 하나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앞에 한번 쓰였고 두 번째는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도 쫓아내는 권능을 갖게 하셔야 하십니다. 그 앞에 쓰였습니다. 딱 두 번 쓰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열두 제자를 세운 목적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자기와 함께 있는 것, 두 번째가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도 쫓아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있는 것을 과정을 삼아서 이걸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그것이 바로 제자의 세운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핵심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뭐죠? 거하다죠. 거하다. 잘 따라오시죠? 예. 졸지 마시고. 예. 거하다입니다. 헬라어로 메노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요한이 사용한 아주 핵심 단어예요. 얼마나 많이 사용했냐면 신약성경 전체에서 118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만 40번 나옵니다. 요한복음이 21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 장에 평균 두 번씩 나오는 거죠. 요한일서에는 24번 나옵니다. 요한일서가 5장까지 있으니까 한 장에 평균 5번씩 나옵니다. 요한2서에 3번, 요한계시록에 1번 나옵니다. 총 68번 나오는데 따라서 신약성경에 나오는 횟수의 거의 절반 이상이 요한이 사용하고 있어요. 요한의 아주 핵심 단어가 바로 이 메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거하다, 거하다. 근데 이 거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제자도와도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도와도 연결돼요. 지금부터 그걸 한번 좀 볼 텐데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놓치면 이제 어디로 갈지 몰라요. 예.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졸지 말고 은혜 받으십시다. 한번 인사할까요? 예. 예. 지금부터 정신 조금만 더 바짝 차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자,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의 표지를 아주 명확하게 세 가지로 말합니다. 아주 명확해요. 세 가지. 그걸 먼저 볼 텐데 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까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똑같은 단어 매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거하면 참으로 뭐가 된대요? 내 제자가 되고 그 다음 유명한 구절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제자의 표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제자가 된대요. 자, 두 번째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죠? 어떤 사람이 제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8절 오늘 읽은 본문이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누가 된대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요한복음은 제자의 표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아주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뭐라고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두 번째는요? 서로 사랑하면 세 번째는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반복합니다. 첫째,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두 번째, 서로 사랑하면. 세 번째,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게 요한복음이 말하는 세 가지의 제자의 표지예요. 제가 사실은 설교를 이거 세 가지를 놓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저께 밤에 묵상하면서 이 세 가지가 결국에는 하나로 수렴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동안 썼던 거 다 지우고 다시 작성했어요. 어젯밤에. 예. 결국 이 세 가지가요, 하나로 수렴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임재요, 임재. 임재로 수렴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느냐? 자, 오늘 본문에 이게 다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 세 가지가 다 나오는데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성경책을 직접 봐서 펴서서 여러분 이렇게 써가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보겠습니다.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누가 너희 안에 거한대요? 나도, 그렇죠? 예수님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대요. 자, 근데 7절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무엇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라.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바뀌었어요? 아까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여기서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예. 자, 9절 보겠습니다.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어디 안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 안에. 종합해보면 지금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내 안에 거하는 것과 내 말 안에 거하는 것과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같은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마찬가지로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과 내 사랑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같은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아까 요한복음에서 말했던 세 가지 제자의 표지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내가 주님의 말에 거하는 자라고 그랬죠? 근데 그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해요? 그 내 말이 나라고 그랬죠? 그렇죠? 임재죠? 똑같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는 자가 내 제자라고 그랬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은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쭉 내려가 보면 오늘 본문에 15절 17장 15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결국 이 얘기를 왜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랑 안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세 번째 제자의 표지 뭐라고 그랬죠? 열매를 많이 맺는 자라고 그랬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래요?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제자라고 그랬어요. 결국 뭐예요? 주님과 임재할 때 참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1부 예배 시간에는 다 이해하는 것 같은 표정이었는데 2부 예배 시간에는 이상하네요. 예. 자, 즉 요한복음에서 명확히 말하고 있는 제자의 표지 세 가지는 결국 무엇과 연결되느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임재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자가 그 자가 진짜 주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훈련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제자훈련의 핵심은 뭐냐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어떻게 맺습니까? 제가 작년에 저희 집에 조그마한 백야드가 있어가지고 나무들을 여러 개 심었었어요. 깻잎도 심고 방울토마토도 심고 옥수수도 심고 근데 옥수수는 물이 더 많이 들어가서 내년에는 절대 안 심으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심었더니 그래서 뭐 흙도 막 갈아주고 비료도 주고 막 매일마다 물도 주고 물론 제가 줬던 건 제 아내가 맨날 줬는데 그때 막 자라나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흙도 갈고 비료도 주고 물도 줄 수 있지만 우리가 절대 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자라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열매 맺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열매 맺는 것은 스스로 좋은 나무가 되면은 열매를 맺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한다라고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맺는 열매는요, 종교적 열심으로 맺는 열매예요. 자기 의만 쌓아갑니다. 그 기독교가 아니에요. 세상 종교가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 안에 거할 때 좋은 나무가 되어서 임재 가운데 거할 때 그러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진짜 제자훈련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마음대로 열매 맺지 말아라. 내 안에 거해라.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열심히 제자훈련을 했습니다. 가르쳤어요. 천국 복음도 가르치고 산상설교도 가르치고 수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들을 말씀하시면서 가르쳤습니다. 귀신도 쫓아내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병자를 고치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실제로 나아가서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냈어요. 병자도 쫓아냈습니다. 고쳤습니다. 근데 주님과 임재하는 훈련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 모든 것은 다 쓸모없게 되는 거예요. 다 부수적인 거입니다. 다 부수적인 거예요. 그거 가르쳐 주려고 3년 동안에 가르친 것이 아니라 진짜 핵심이 뭐냐? 임재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임재 연습. 임재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근데 깨닫지 못하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깨닫게 되고 실제로 경험한 이게 이런 얘기구나 깨닫고 나서 완전히 진정한 제자로 바뀔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으로 가르치더라도 주님의 임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자 훈련 우리가 하잖아요. 제자 훈련 아무리 하더라도 성경 아무리 많이 외우고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고 성경 정독 대회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더라도 그 가운데 임재가 없다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제자가 아닙니다.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 임재가 없다? 근데 종교적 열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날마다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요. 진짜로. 예. 늘 날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말씀을 잘 못 전하더라도 제가 아무리 너무 바빠가지고 뭐 말씀 준비할 시간이 없더라도 뭐 그렇진 않아요. 뭐 이렇게 열심히 하다 준비하긴 준비하는데 제가 말하면은 막 다 졸아. 다 졸더라도 주님 괜찮습니다. 저 실제로 그래요. 괜찮습니다. 주님의 임재만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날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탁월한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신대원에 있었을 때 저희 그 채플 시간에 새벽 기도 시간에 부산에 진짜 큰 교회가 있어요. 부산에 그 목사님이 오셔서 새벽 기도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1시간 15분을 전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 줘라. 진짜로. 어떻게 저런 말씀으로 어떻게 저렇게 큰 교회를 이뤘지? 그랬는데 그 후로 기도하는데 엄청난 임재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말씀을 어떤 말씀을 전하더라도 전하든지 임재가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말씀을 준비하더라도 아무리 탁월한 설교가 된다고 하더라도 임재가 없으면 예배가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그냥 우리끼리 그냥 모여서 그냥 모임하고 지나간 것밖에 없습니다. 임재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렇죠? 예전에 피로기 목사님이 금요일 기도 때 한번 말씀하셨잖아요. 구약시대부터 그렇죠? 회막, 성막, 성전 함께 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성전으로 오셨다고, 우리 함께 하신다고. 그런데 주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었잖아요. 함께 하시기 위함이에요. 주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분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다른 것 다 제쳐놓고라도 그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거하는 겁니다.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제자 훈련의 핵심이에요. 그게 안 되면 제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일제시대 때 최권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본명은 최봉석입니다. 이 목사님이 33살에 예수님 믿고 45살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신학교 다닐 때부터 열심히 기도와 전도에만 전무했었어요. 그래서 목사고시에 세 번이나 낙방했던 분입니다. 근데 늘 날마다 전도했어요. 근데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은 예수천당이에요. 말만 하면 예수천당, 예수천당. 축하만 예수천당, 예수천당. 온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능력이 많이 나타났냐면 만주에서 12년 동안 50개 교회를 개척했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15년간 30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총 80개 교회를 개척했어요. 엄청난 능력이 있으셨던. 그래서 이름을 바꿨어요. 최권능이라고. 이분에게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1939년 평양경찰서에 끌려가서 6년 동안 극심한 고문에 시달립니다. 결국 감옥서 안에서 죽 돌아가셨는데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일본 경찰들이 이분을 고문하면서 막 때리는 겁니다. 한 대, 두 대 막 때리는데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맞을 때마다 예수 천다. 한 대 맞으면 예수 천다. 두 대 맞으면 예수 천다. 예수 천다. 때리는 경찰들이 막 듣기가 싫은 거예요. 듣기 싫다. 그만 좀 말해라. 그만 좀 말할 수 없느냐.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몸 안에는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로 꽉 차 있다. 그런데 나를 때리면 때릴수록 어떻게 내가 예수천당을 외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때리면 때릴수록 예수천당만 외치는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최건능 목사님의 전기를 다시 한번 읽으면서 진짜 많이 회개가 됐습니다. 내 몸 안에는 과연 예수로 가득 차 있는가.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예수님 생각해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서 저는 오늘 뭐 해야 되지? 오늘 되게 바쁜데. 잠들면서 예수님 저와 동행해 주세요. 예수님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잠들면서 내일 아침 일어나서 뭐 해야 되지? 하는 일에 바빴던 것 같아요. 운전하면서 주님 내 옆에 계시죠. 나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주님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다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무얼 해야 될까? 바쁜 업무에만 신경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회개하면서 제가 참 가짜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에게도 참 죄송했습니다. 저 같은 목사를 담임 목사로 두고 있는 여러분들 얼마나 불행할까. 진짜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도 진짜로 주님의 임재를 연습해야 되겠다. 정말 주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임재 연습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임재 연습을 어떻게 하는 거죠? 로렌스 형제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파리 카르멜 수도원에서 주방에서 요리사 했던 평신도 수도사였습니다. 아주 낮은 평신도 수도사였어요. 근데 이분이 날마다 주님과 임재하는 연습을 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평신도 수도사, 아주 낮은 천한 평신도 수도사였지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어떻게 하나님과 임재를 경험하는지 가르쳐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그 일기를 쓴 그 책이 있잖아요. 주님의 임재 연습. 거기에 보면 로렌스 형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으려면 먼저 그 사람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끊임없이 주님을 알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주님을 알 수 있을까요? 자주 주님께로 돌이키고 자주 주님을 생각하고 자주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보화가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 연습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주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주 주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자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자주 십자가를 묵상하는 겁니다. 늘 항상 언제나 주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게 임재 연습이고 제자 훈련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빌리 그램 목사님이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80번째 생일 후에 그 레디 킹과 인터뷰를 할 때 레디 킹이 그렇게 질문했다고 그래요. 목사님은 80년 동안 살아오시면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사셨죠? 그랬더니 이 빌리 그램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인생의 실패자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물었더니 저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사람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는 너무나 적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회를 위해 미팅하느라 너무 바쁜 시간을 보냈고 예배를 준비하느라 너무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정작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많이 갖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졌다라고 한다면 아마 저와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과 날마다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닌데면 어떤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임재가 실제가 될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때부터 삶이 변화가 되죠. 요한일서 2장 5절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 안에 산다고 한다. 이 산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메노라고 하는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그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늘 거하시는 거예요. 그걸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요. 내 안에 계셔요. 이걸 날마다 인식하는 사람이 어떻게 삶이 바뀌겠습니까? 그분을 인식하며 살아가겠죠. 의식하며 살아가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제가 목사기 때문에 성도분들이 저를 대단히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예. 담임 목사가 된 이후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탁에 앉으면 다 저보다 가장 먼 것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앉아요. 가능하나 제 옆에 안 앉으려고 하면 부담스럽대요. 그렇죠? 예. 요즘에는 제 전화도 잘 안 받는다면서요. 예. 부담스러워서. 예. 제가 만약에 여러분 집에 신방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편하죠? 그 전날부터 막 쓸고 닦고 청소하고 막 이러죠. 그렇죠? 제가 좀 집 좀 구경해달라고 그래서 방 좀 열어달라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거실에만 계셔야 됩니다. 청소 뭐 이러시겠죠. 불편하죠. 제가 있는데 의식이 되죠. 함부로 못하죠. 그렇죠? 목사가 옆에 있어도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서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의식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이 어떻게 막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 있어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을, 형제자매들을 비방할 수 있어요? 예배드리면서 어떻게 늦을 수가 있어요? 예배드리면서 어떻게 좋을 수가 있습니까? 예배드리면서 어떻게 공상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예배드리는 이유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임재가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삶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당연하죠.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목사가 옆에 있어도 바뀌는데, 주님이 함께 있는데 어떻게 안 바뀔 수 있습니까? 그렇죠?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다가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우간다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래요. 국민일보에 나왔던 기사인데, 우간다의 어느 무슬림 성직자가 어느 여자와 결혼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내가 계속해서 잠자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2주간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잠자리를 거부합니다. 2주 후에 정체가 들통이 났습니다. 그 신부의 정체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남자였어요. 네. 어떻게 된 일인가? 남자가 여장으로 변장을 하고 재산을 노리고 결혼한 거예요.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야, 이게 우리의 모습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근데 교회 안에 보면 양의 탈을 쓴 신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부인 것 가장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는 재산에 더 관심이 있어. 기도 제목에 응답되는 것에 더 관심이 있어. 그렇죠? 가짜 신부예요. 가짜 신부. 주님이 좋아서 오는 사람이 진짜 신부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임재가 경험되지 않는 사람은 이 가짜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진짜 참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임재를 거하는 사람은,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은, 그와 같은 제자는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어떤 사람이 제자라고 말합니까? 서로 사랑하라. 중요한 것은 서로예요. 서로. 지금 이 구절을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기 힘든 사람은 누굽니까?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기 힘든 사람은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옆 사람 한번 얼굴 보세요. 같이 살고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그렇죠? 그 사람 제일 사랑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지구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요, 사랑하기가 좋아요.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같이 살고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은요, 사랑하기 대단히 힘듭니다. 주님이 뭐하래요?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너희들 먼저 사랑해라. 그래야 참 제자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왜 세계명이라고 말합니까?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었다고 했죠? 왜 세계명이라고 말해요? 이 세계명입니까?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구약 율법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율법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세계명이죠?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했는데 이게 왜 세계명이에요? 이미 있었는데. 왜 세계명입니까? 하나가 더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명이에요. 뭐가 추가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세계명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노력, 내 열심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들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구약에서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호세아죠, 호세아. 호세아, 내용 잘 아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이 남자 저 남자 막 만나던 창녀 같은 여자였습니다. 이전 이런 여자를 갖다가 아내로 맞아들인다? 이거 할 수 있어요? 대단히 할 수 없는 일이죠. 진짜 기분 되게 나쁜 일입니다. 근데 뭐 어쨌든 간에 뭐 결혼했어요. 그러면은 뭐 과거에 어떻든 간에 결혼한 이후에 나만 사랑해 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결혼한 이후에도 집을 나가서 이 남자 저 남자 다 만나고 있습니다. 기분 어떻겠어요? 대단히 안 좋죠. 이혼하고 싶겠죠. 근데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도 내 아이가 아니야. 어쩐지 발가락도 안 닮았더라. 뭐 이런 하나도 안 닮.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용서하기 쉽지 않죠. 당장 이혼이죠. 저 이런 여자는 이런 여자가 내 앞에 무릎 꿇고 와서 싹싹 빌더라도 용서해 줄까 말까입니다. 그게 당연하죠. 근데 호세아가 어떻게 해요? 그 여자를 찾아가서 다시 사랑을 고백하고 다시 나와 살자라고 데리고 오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났어요. 다른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창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음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악을 행했어요. 우리가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죄송하다라고 받아달라고 용서해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음녀 같은 죄 많은 우리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의 신부가 되어달라고 사랑을 고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게 무슨 사건이에요? 그게 성탄입니다. 그게 성육신이에요.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던 거죠. 여러분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없겠습니까? 이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그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백대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형제자매들을 욕하며 비방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그 사랑 가운데 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훈련의 핵심은요, 임재 연습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주님의 임재에 대한 목마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에 대한 목마름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근데 정말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들은요, 임재가 떠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임재가 사라졌을 때 두려워하십니까? 임재가 사라졌을 때 목말라 하십니까? 진짜로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들은요, 임재가 떠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목말라 해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는요, 주님의 임재에 목말라 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사건 아시죠? 사건이 있은 다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열심히 중보기도 하죠. 그 중보기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2절 3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자를 너희 앞에 보낼게. 보내서 너희가 들어갈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버려줄게. 그리고 너희를 안전하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줄게. 그런데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는 않을 거야. 만약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좋아할 겁니다. 좋아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는 건요, 대단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목사가 옆에 있어도 부담스러운데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 대단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아무 일 못해요. 그죠? 함부로 말도 못해요. 근데 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가 원하는 거 내가 다 들어줄게. 너희 부귀영화 원해? 내가 다 들어줄게. 재산 다 들어줄게. 좋은 대학 다 들어줄게. 건강 다 들어줄게. 기도응답 다 해줄게. 대신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는 않을게. 이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 얼마나 좋아요? 부담스러운 하나님은 안 오시고 우리가 원하는 건 다 주신대. 신나는 일 아닌가요? 수지 맞는 일 아닌가요? 좋은 건 아닌가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말합니까? 3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 다른 거 다 소용없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 한 가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의 임재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세에게는요 임재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밧세바와 범죄한 이후에 가장 괴로워했던 것 하나가 있다면 그게 임재예요. 임재. 시편 51편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가장 괴로워하며 기도했던 게 임재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임재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약속을 믿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잖아요. 성령의 강림을 위해서. 그렇죠? 임재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들은요. 예배에 임재가 없어도 괴로워하지 않아요. 임재가 없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관심도 없어요.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몰라요. 임재에 대한 목마름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임재 없이 제자 훈련하고 있어요. 임재 없이 성경 공부합니다. 임재 없이 그냥 기도만 하고 있어요. 다 자기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죄악입니다. 죄악. 하나님을 떠난 일들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전부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제자 훈련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임재 없이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임재 없이 제자 훈련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주일이라서 여러 군데서 우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가 많아요. 그 수많은 예배 가운데 임재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탁월한 설교 다 소용없습니다. 좋은 시설 다 소용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건 임재예요. 주님의 임재가 빠진 예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임재를 붙들어야 됩니다. 임재. 그게 핵심입니다. 주님의 임재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늘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임재 훈련을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